로마서 15번 메시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해방 2.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의 육에 있는 법의 속박을 보며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영에 있는 성령의 해방을 봅니다. 8장에 올 때 우리는 육의 속박에서 영의 해방으로 돌아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 이제 정죄함이 없음. 로마서 7장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을 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에는 두 종류의 정죄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이고 또 하나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입니다. 외적인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적인 정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로마서 처음 몇 장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정죄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객관적인 정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종류의 정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정죄.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는 7장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할 때 그런 하나님의 정죄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오는 정죄, 즉 율법을 지키라는 자가 정죄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할수록 내적인 정죄가 더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의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적인 정죄를 체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난 올바르고 완전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에 의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자기 정죄 아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정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정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도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죄를 체험합니다. 이러한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나는 내가 이러한 정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이런 괴로움을 자초해서 겪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인 정죄를 해결한 후에 내적 정죄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정죄를 받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심지어 주관적인 정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처리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을 심하게 정죄하며 어떤 자매들은 남편에게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심판합니다. 결국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감각이 지나쳐 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정죄라는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음. 7장 끝에서 비참한 절규를 한 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로마서 7장에서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 안의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마음의 법을 따라 노력했지만 죄의 법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런 종류의 정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은 언제나 자기 정죄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정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해방을 가져오고 그의 모든 주관적인 정죄를 깨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케 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종류의 정죄는 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내적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이 법은 어떤 법보다도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 마음의 선한 법이 있으며 선한 법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몸에 죄의 법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도 이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도 어떤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초월하는 길로 해방시킵니다. 어떤 병사들이 적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옛날의 전술대로 한다면 그 병사들은 싸움으로써 포위망을 뚫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에게 포위된다면 우린 뚫고 나가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나와 비교한다면 내가 힘센 놈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영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하늘에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가기는 쉽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사탄아, 나는 싸워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 난 다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는 셋째 하늘에 있게 된다. 사탄아, 너와 너의 군대는 내 발 아래에 있다. 난 해방되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가령 에베소서 5장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어떤 자매가 있다 합시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도 달콤하고 거룩합니다. 나는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어진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단순히 정신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이렇게 하려고 결심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자매의 환경이 바뀌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자매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점잖은 그 자매의 남편이 그 자매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아침 아주 저속해집니다. 그녀는 대단히 실망한 나머지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 자매에게 달려들고 그 자매를 포위하고 그 자매를 공격합니다. 그 자매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화를 억누르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그 자매는 더욱더 화가 나서 결국 자제력을 잃고 맙니다. 그 자매의 결심과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에게 포위될 때마다 싸워서 뚫고 나가려 하는 모든 시도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즉시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적이 우리의 발밑에 놓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난 당신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전략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가장 현대적이고 적을 무찌르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죄 대신 찬미가 있게 됩니다. 어째서 정죄 대신에 찬미와 해방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정죄에 대한 두 종류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고 생명의 성령, 즉 과정을 거쳐 생명주는 영이 되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주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주관적 정죄를 체험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죄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주여, 난 당신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료법입니다. 주관적인 정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밖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체험입니다. 아담 안에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을 갖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은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성령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성령은 모두 하나로 연합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우리가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매일 이 체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연속되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영을 따라 생활해야 하며 이 놀라운 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낡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즉시 생명의 성령의 강한 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의 불가능성.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율법에 불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한 불가능성의 이유는 그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함의 원인이며 로마 18장 3절에 언급된 불가능성을 낳습니다. 로마 18장 3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를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로마 18장에서 가장 깊은 이 구절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육신은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죄 있는 육신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죄의 몸이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이 멸하여지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죄의 몸 또는 죄 있는 육신이라 불리웁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을 볼 때 죄가 우리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 불리웁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타락된 몸이기 때문에 육신, 즉 죄 있는 육신이라 불리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약한 것은 우리의 죄의 몸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극도로 약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약해졌고 마비되었습니다. 죄는 마치 어린이들의 몸을 마비시키고 불구로 만드는 소아마비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하여 마비되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약한 근본 원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의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약해졌습니까? 그것은 육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요구를 하지만 죄인의 몸 안에는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의 몸과 죄인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극히 무력하지만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강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유이 없다면 당신이 교회 집회 시간 내내 앉아있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다. 난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영화 구경을 가자고 당신을 초대한다면 제 몸에 생기가 돌고 힘이 넘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죄의 몸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정죄받는 죄. 율법이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육신으로 인하여 무력해졌습니다. 문제는 율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는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이고 죄는 육신은 그를 돕는 자입니다. 그 둘이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와 육신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죄가 육신보다 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을 다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말로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의 아들이 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달아올린 노뱀으로 예표되었고 주 예수 자신이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그 노뱀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예표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뱀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뱀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주입되어 그 몸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변질시킨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이란 실제로 사탄의 본질을 가진 육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예수가 사탄의 본질을 가진 육신이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본질이 아닌 육신의 모양만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음을 말하지만 그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단지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뱀은 뱀의 형상을 나타냈지만 뱀의 독은 없었습니다. 노뱀은 뱀의 본질은 없이 뱀처럼 생긴 형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모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단지 뱀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바로 사탄이 심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알려진 대로 심판받을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깨끗이 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신 안에 있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된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간 대성물이었을 뿐 아니라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사탄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죄인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과 죄를 다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뱀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십자가로 끌고 와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즉 천사들과 악령들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세계로 들어갈 때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깨뜨려졌는가를 이해하겠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입은 바로 그 육신을 통하여 분쇄되고 깨뜨려졌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뱀의 모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은 분쇄되고 깨뜨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 그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죄와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죄하기 위하여 죄를 인하여, 즉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죄가 사탄의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본질인 죄는 육신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사탄의 본질인 죄가 거하는 이 육신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와 사탄이 모두 정죄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기를 애썼습니다. 사탄이 들어온 후 사람의 몸은 육신이 되었고 사탄은 거할 처소를 갖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사탄은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이 함정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을 때 사탄은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쥐덫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쥐는 항상 도망다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끼를 넣은 쥐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는 미끼를 물도록 계획된 쥐덫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쥐는 덫에 걸리게 되고 사람은 쥐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덫에 걸렸으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깨뜨려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와 죄에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본질과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짐.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은 심표로 끝납니다. 이것은 그 구절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음 절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했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으며 죄를 정죄하고 죄와 육신의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말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서신은 놀랍습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성령을 말하고 8장 4절에서는 성령을 말할 뿐 아니라 삶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고 삶의 영은 성령이 거하고 연합한 영이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은 삶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된 영을 쫓아 행한다면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열쇠가 되는 생각. 다음 구절은 더 나아간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생명의 성령과 그와 연합된 삶의 영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생각을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 7장 25절에서 생각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나는 구절은 7장 25절에 있는 생각이 독립적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생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영의 일에 둔 생각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생각은 더 이상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영에게 돌아와 의지합니다. 생각은 아내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생활 태도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남편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녀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그 어려움을 자기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생각은 남편처럼 행동하는 독립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생각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스스로 나가지 않고 언제든지 남편에게 돌아오는 아내입니다. 8장에 있는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인 영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 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아내여,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모든 상황을 돌볼 것이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같은 생각이 두 가지 다른 행동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에서의 생각은 그때의 스스로 남편의 위치를 취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8장에서의 그의 생각은 합당한 아내가 되어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며 돌아와서 남편 영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생각도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영을 생각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누림과 안식으로 충만합니다. 평안은 안식을 위한 것이고 생명은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생각이 영에 두어졌을 때는 패배도 정죄도 그 어떤 소극적인 느낌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평안과 누림과 안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던 바로 그 생각이 영을 생각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이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 썼습니다. 이것을 실천해보면 율법이 자연적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이룰 의도가 없을지라도 이루어짐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당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온전히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자연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6절에서 생각은 영에 대해 독립적이든 의지하든 간에 그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영으로부터 독립될 때에는 그 인격이 스스로 행동하며 영에게 의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영에게 의지할 때 그 인격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영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우리 전체를 영에게 고정시키며 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 영 안에 거하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생각을 따라 우리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법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자연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야 하며 영을 따라 행동하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입니다.